삼손, 그는 화려한 실패자인가? 많은 능력을 가진 실패자로 끝나버렸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내키지 않은 사명자였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피려고 합니다. 삼손의 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해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딤나 여인을 만나 부모님에게 결혼을 요청하면서 부모님께 한 말입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이 말을 직역하면 그 여자가 내 눈에 좋사오니. 비슷한 말씀이 사사기 주제이기도 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을 보시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자기 눈에 좋아하는 대로 자기 생각하는 대로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사사기를 보면 본다라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게 드러납니다. 좀 더 이를 잘 설명한 구절이 사사기 2장에 나옵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 누가 보았냐면 여호수아와 그의 장로 세대들이 보았습니다. 그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오늘로 말하면 우리의 이민 1세와 1.5세이기도 합니다. 이민 가방 둘 들고 와서 지난 40년, 50년을 되돌아보니 자손을 번창시키셨고 많은 물질로 채우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건 눈으로 본 세대들입니다. 자, 그렇지만 10절에 보시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더라. 본다는 단어하고 안다는 단어를 구분해 놓았습니다. 지금 우리로 보면 2세대, 3세대입니다. 그들은 부모님들이 했던 그 어려운 세대를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주어진 물질로 편안하게 주어지면서 가끔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통해서 야 예전에 이랬다더라 얘기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 머리로 1세대, 1.5세대가 고생한 사실을 알지만 직접 체험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런 여건 속에 태어난 사람이 삼손입니다. 첫 번째로 승승장구하는 삼손의 이야기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지 300년이 지났습니다. 영적으로 퇴락되어 거의 가난 사람처럼 되어갔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다 보니까 블레셋 압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간청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았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졌습니다. 하나님은 부를 사람마저 없어서 태중에서 삼손을 불러냅니다. 불러내서 나실인으로 양육시킵니다. 삼손은 나면서부터 부모에게 들은 이야기는 죽에 딱지 들을 정도로 들은 말은 두 마디입니다. 너는 나실인이야. 하나님이 너를 태어날 때부터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해서 너의 긴 머리틀은 너가 나실인이란 증거야. 귀로만 들었던 이 삼손의 눈에 보이는 것은 긴 머리털입니다. 그리고 근육줄의 몸매입니다. 자기의 힘을 쓰면 어마어마한 일을 하다 보니까 수많은 여인들의 선망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눈에 보이는 자기 자랑, 긴 머리털을 휘날리면서 온 동네를 다니면서 여자 뒤만 꽁무니를 쫓아간 이야기를 성경이 얘기합니다. 딤나 여인을 만났고 가사의 기생을 만났고 그 외에도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수많은 여인들을 쫓아다니다가 드디어 운명의 여인 들릴라를 만나게 됩니다.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를 사랑하게 되면서 대화가 진행됩니다. 들릴라는 어떻게든지 삼손의 힘의 비결을 알아내기를 원했습니다. 하도 얘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삼손은 마지막에 자기 진정을 토합니다. 나는 나실인으로 태어났어. 내게 있는 긴 머리털은 나실인의 증거야. 이 긴 머리털로 나는 큰 힘을 쓸 수 있었고 여차여차 이런 일 했노라고 자랑한지도 모릅니다. 그러자 들리나는 삼손이 잠든 사이에 머리털을 잘라버리고 맙니다. 머리털은 여호와 하나님이 삼손을 자기의 종으로 쓰시기 위한 일종의 표시였습니다. 머리털이 잘리자 하나님은 더 이상 함께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블레셋이 들이닥치자 삼손은 잠이 깨서 소리칩니다. 아직도 내게 힘이 있는 줄 알고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했지만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난 지 깨닫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긴 머리털로 당신의 종을 사용하셨지만 머리털이 잘리는 순간 하나님의 영은 떠나가 버렸습니다. 잘라진 것은 긴 머리털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신 사실입니다. 바로 이 일로 삼손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잡아서 눈을 후벼 빼버립니다. 이제 삼손은 자기 눈으로 긴 머리털을 바라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가두었고 연자 몇 돌을 돌게 했고 놀이개감으로 삼았고 그리고 다곤 신전에 데려다 놓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 신전에 수많은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잡게 했고 우리 손에 붙였다라고 자기들의 놀이를 계속 해나갑니다. 승리 행사가 고조됐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다곤 신전 중앙에 버틴 기둥에 갖다 놓았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삼손의 변화가 인지되어집니다. 16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삼손은 감옥에서 나와 신전에 들어가면서 자기 손을 붙잡은 간수에게 신전 중앙에 있는 기둥에 만지게 해달라, 의지하게 해달라, 기둥 사이에 세워다니 만지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은 더 이상 체념한 채 끌려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삼손은 주도하여 마음에 무언가를 결단하고 이제 홀로 맨손으로 3,000명이 모인 그 전투장 속에 홀로 들어가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다곤 신전에 생한 기도의 음성에서 잘 나타납니다. 16장 28절에 보시면 삼손이 여호와께 소리쳐 부르짖습니다. 이 소리쳐 부르짖는다는 이 단어는 삼손 기사에 딱 두 번 나옵니다. 백성들은 더 이상 영적으로 무기력에 빠져서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삼손만 유일하게 두 번 하나님께 소리쳐 외칩니다. 한 번은 15장 레이 전투에서 전투가 끝나고 목이 갈라하여 갈증 때문에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하고 외쳤더니 하나님이 그를 살려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 주어진 이야기는 두 번째 부르짖는 이야기입니다. 28절의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그 하나님의 호칭이 약간 바뀝니다. 나의 주여 여호와여 내가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그 하나님, 보통 하나님의 단어는 정관사를 쓰지 않습니다만 성경은 유일하게 여기에 정관사를 씁니다. 그 하나님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요? 바로 레이에서 나의 죽음의 위기에서 불러줬던 바로 그 하나님, 20년 전에 찾아왔던 바로 그 하나님 하고 외치면서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자, 그렇다면 20년 전에 레이 전투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삼손은 홀로 이 나귀표 턱뼈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죽인 사건이 있습니다. 사건이 끝나고 나자 15장 16절에 보면은 삼손이 노래를 부릅니다. 나귀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노라. 삼손은 레위에서 승리하자 자기 힘으로 승리한 처럼 오해합니다. 그 동네 이름까지 라맛 레이란 이름까지 명명하고 승리의 찬가를 부릅니다. 내가 했노라. 그런데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그때 아주 심한 갈증을 느끼게 합니다. 갈증이 닥쳐오자 목마름의 고통 속에서 삼손은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자기를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15장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내 손을 통하여 큰 구원을 베풀어 싸우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 일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서 떨어지겠나이다. 내가 엄청난 일을 했는데 저 블레셋 사람들 속에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때를 씁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16장 17절에 하나님이 지금 여호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무시 솟아 나온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되었다고 말합니다. 성경 저자도 좀 불편해요.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여호와가 아니고 하나님이 때를 저 대쓰는 삼손 얘기를 들어줄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묵한 곳에 물을 솟구시고 그리고 갈증을 해결해 주었고 그 다음에 소생했다고 말합니다. 이 의미는 두 개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갈증을 해결하고 정신을 차렸단 말로도 이해가 되는데 하나 얘가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갈증을 해결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종으로 부른 사실을 체험하고도 그 뒤에 주어진 삶은 예전처럼 똑같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그 다음에 나온 구절이 설명합니다. 15장 20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 때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이 말은 결국 삼손 20년간 제 옛날 삶으로 되돌아가서 긴 머리틀을 휘날리고 근육질을 자랑하고 여자 꽁무니를 쫓아다니면서 자기 멋대로 삶을 살아갔던 20년 이야기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손은 다곤 신전에 묶여서 20년을 레이에서 찾아와서 나를 구원해 줬던 바로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번 강하게 하옵소서. 내가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죽게 드리고 서원하면서 이번 한 번만 더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지금 삼손의 눈은 빠진 눈 때문에 머리카락도 없지만 머리털도 보이지 않는데 빠진 눈 속에 이미 후벼파버린 눈 속에 보이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죠? 레이에서 찾아와 주어서 자기를 건져줬던 바로 그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바로 그 하나님 나를 한 번만 더 강하게 해 주셔서 그런 그 기도를 통해서 다른 표징을 원하고 있습니다. 눈을 빼앗기 전하고 눈을 빼앗긴 이후는 삼손이 변화되어 있습니다. 삼손의 간청 속에 숨겨져 있는 고백이 끼어 있습니다. 두 눈을 빼앗기고 지금 묶여 있다 보니까 지난 20년간 가졌던 자기 렌즈가 빠져버렸습니다. 자기 자랑이 빠져버렸습니다. 두 눈이 뽑힌 뒤에 보이는 것은 레이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삼손은 다시 자기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묶인 상태 속에 그는 가슴 속에 수많은 회개의 기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셨을 때 내가 사자를 새끼 염소처럼 내가 찢을 수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있을 때 낙이 턱뼈로 내가 천명을 죽일 수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들릴라 집에서 푸른 칠구로 또는 새 줄로 배틀로 감아도 내가 끊어낼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렌즈가 사라지고 보이지 않는 눈으로 여호와의 초점이 맞춰지게 되자 여호와의 관점으로 마음이 바뀝니다. 주여 내가 옛날 내가 나를 자랑하더니 아니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는데 내가 미처 몰랐습니다. 주여 다시 간구하오니 주여 내게 다시 한번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수많은 것으로 주님은 많은 옷을 덧입혀 주었습니다. 물질로, 건강으로, 성공으로 많은 것을 입혀주는데 우리는 이것이 내 것이라고 오해했습니다.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우리에게 덧입혀주셨는데 우리는 내 것으로 종종 오해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우리 본문에 보면 두 눈을 뺀이란 말이 있습니다. 28절에 온 히브리 말로 뽑으러 보면 내가 단번에 복수하게 하소서 두 눈으로 블레셋 사람들로. 히브리어 보면 복수한다는 말이 나오면 뒤에 전치사가 나옵니다. 민이란 전치사인데 뭐뭐으로 붙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나는 단번에 블레셋 사람의 원수를 갚게 하소서 하면 문장이 끝나도 됩니다. 성경 저자는 필요 없는 두 어구를 씁니다. 두 눈으로. 두 눈으로 다 보니까 해석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도 우리 개역성경에 보시면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럼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 그러면 삼손은 지금 마지막 두 눈을 잃고 죽음의 자리에서 그는 내 두 눈을 뺀 저 블레셋 사람들 원수를 갚게 해달라 자기 복수를 얘기하고 있는 건가? 죽음의 자리에서 국가 위기도 망각하고 하나님의 부르심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관심 없이 자기 복수만 간청하고 있는 것인가? 그는 화려한 실패자로 끝나버린 것인가?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뒤에 나오는 문맥이 안 맞습니다. 뒤에 3천명 있는 그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는 것이 삼손이 가졌던 괴력, 삼손의 힘이었던가? 삼손 아직 긴 머리털로 다 깎여져 버렸는데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왜 성경 저자는 두 눈으로라는 말을 거기다 집어넣었을까? 단번에 복수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눈으로 그 다음에 무언가 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보기를 원합니까? 문맥은 간단합니다. 레이에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자기를 사사로 부른 사실을 이제 깨닫습니다. 20년 내 마음대로 살았었는데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 몰랐습니다. 이제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사명자인 것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사인 것 깨닫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그가 고백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제야 깨닫는 사건입니다. 바로 이 일 때문에 그는 30절에 내가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뭔가 하나님의 새로운 표징, 보이지 않는 눈이지만 보이는 표징을 내게 보여주소서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모든 눈이 이제 여호와께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레위에 오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두 눈이 맞춰주시면서 하나님 큰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는 보이지 않는 눈이지만 블레셋 사람 원수 갚는 것을 보고 죽게 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죽음에 서운을 합니다. 그 간청을 하자마자 왼손과 오른손으로 기둥을 껴안고 온 힘을 다해서 몸을 굽혔더니 다곤 신전이 무너지고 거기는 수천 명이 죽음을 당하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 무너지는 광경 속에 한번 머리에 그려볼 수 있을까요? 벽들이 무너지고 3천 명이 지금 수많은 소리가 아우성이 쳐지고 벽돌 돌들이 굴러가는 소리를 들고 돌 밑에 깔려서 지금 삼손이 죽어가면서 눈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보이지 않는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 것은 주님의 손길입니다. 오, 근데 주님이 나를 사사로 부르시고 사사로 소명을 다하고 자기가 죽어가는 그 모습에 밝히 웃고 죽지 않았을까. 그래서 성경기사 히브리서는 삼손을 믿음의 전당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는 20년간 주어진 소명을 잘못 깨닫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살았지만 하나님 불러내셔서 그를 새롭게 쓰시고 주께 영광을 올리면서 모습이 삼손의 모습입니다. 그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늦게서야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고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드린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읽을 수가 있습니까? 삼손이 왜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길게 기록하고 있을까? 사사기를 읽어나가면 사사들이 자기가 이 사사인 줄 아는 시점이 점점 늦어집니다. 에훗 기사를 보면 에글론을 뭐죠? 칼로 죽이는 이야기가 상당히 길게 기록합니다. 두 자리나 기록합니다. 전쟁 얘기는 짧게 거론하는데 중요한 장면은 길게 기록합니다. 마치 영화를 보시면 스토리가 진행돼 짧게 진행하다가 마지막에 중요한 장면이 나오면 정지 화면으로 주인공이 크게 부각되는 것처럼 성경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두 사사였던 이 바락 사사도 결국 전쟁하고 마지막에 야일 집에 가서 시스라가 꼬꾸라 죽어 있는 걸 볼 때 자기가 사사인 걸 알게 되고, 기도는 300 용사를 데리고 서서 칼도 들지 않고 오직 횃불과 기도원과 여호와의 칼이라고 외쳤더니 그때 죽은 사람이 11만 5천 명입니다. 그리고 입다는 전쟁에 승리하고 집에 돌아올 때 마중 나온 딸을 보면서 내가 사사로 부름받았는데 하는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쭉 읽어나가면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화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소명자로 부르셨는데 내 자신이 소명자인 사실을 깨닫는 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늦어지는 겁니다. 삼손의 경우는 죽음의 침상에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라고 고백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삼손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도 삼손처럼 긴 머리를 휘날리면서 자기 도치, 자기 자랑에 취하여 살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교회에 하면 참 수많은 자랑이 넘칩니다. 몇 년째 교회를 다니고 무슨 직분을 받았고 몇 대째 예수를 믿고 우리 가족 중에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성경은 몇 번 읽고 내가 선교지 몇 번 다녀왔고, 분명히 그 자체는 잘못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삼손처럼 이것이 우상이 되면 하나님의 소명은 보이지 않습니다. 단순히 편하게 살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고 수많은 물질과 명예와 건강과 많은 걸 채워주셨습니다. 혹시 우리도 삼손처럼 질끔질끔 자랑만 하다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야 자랑만 하다가 우리 세월을 허송하지 않으신지.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태양처럼 발광체가 아닙니다. 우리 자체가 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달과 별처럼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입니다. 하나님이신 물질이, 건강이, 재능이 하나님을 반사한 데 쓰여지도록 주신 것이지 우리가 그걸 가지고 누리도록 부린 건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많은 걸 채워주십니다. 그 채워주신 걸 통해 우리는 나를 자랑하기 전에 주님의 영광을 반사해가는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삼손처럼 다곤 신전에 묵혀 어려움을 겪는 분이 계시지 않은지요? 삼손은 잘 나가다가 다곤 신전에 묵혔을 때 그가 찾은 건 자기를 찾아왔던 첫사랑 레이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신 것은 하나님 예전에 부르셨던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인 줄로 압니다. 저도 73년도 아틀란타에 머물면서 자동차 사고로 차가 대파된 적이 있습니다. 밤 1시에 밤길을 가다가 다리 위에서 얼음이 얼려있으면 브레이크를 누르면 안 되는데 큰 트레일러가 지나가니까 차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때 운전 초보자이다 보니까 브레이크를 밟은 거죠.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차가 뒤치에 빠지고 경찰이 오더니 조금 차가 이상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가던 방향이 아니고 위에 중앙선을 넘어서 옆에 도로에 뒤치에 빠진 겁니다. 예사는 나왔는데 안경 하나만 깨지고 몸이 깨끗하고 경찰 말로 나오면 와, you are what a lucky 하고. 그러나 그 일이 제 마음속 깊이 살아있면서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군요. 그래서 다른 길로 가려다가 신학으로 돌아섰던 기억이 납니다. 지난 세월을 보면 계속 내가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마다 기억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사건들입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있을 때, 혹시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때, 가정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그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기도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시간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터널을 지나가다 보면 앞에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뒤에도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죠. 이제까지 인도하신 동일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20년간 별일을 해도 버리시지 않고 계속해서 함께 붙잡은 사람은 주님께서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길을 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부르시는 그 자리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끝으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자인가? 우리는 소명자 얘기가 나오면 우리들은 목사, 선교사를 주로 얘기합니다. 아니죠. 하나님은 구원받은 모든 자를 소명자,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멀리 가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고 워싱턴 지역에 170 나라 민족이 있습니다. 우리는 길만 넘어가면 다 선교지들입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 여러분의 당신의 종으로 세우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우리는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많은 선물로 재능으로 우리에게 옷 입혀주었습니다. 저도 뒤돌아보면 교수라는 옷을 입히셨고 총장이라는 옷을 입히셨고 저는 또 구약을 전공하면 구약은 죽어버린 언어만 10개 공부합니다. 아카드와 바벨론어, 아시리아어 다 이름도 모르는 언어들이죠. 그 언어를 한 10개 정도로 공부할 정도로 와 박수 받는 교수라는 옷도 입어봤습니다. 물질도 옷도 주었습니다. 또 지금 내 많은 친구들은 집과하고 움직이지 않지만 70 후반에 선교지를 다닐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이런 많은 시간도 주신 것은 주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왜 하나님에게 덧붙였을까? 그건 주의 일을 하도록 세우신 거죠. 그러면 주님의 일 때문에 멀리 가는 게 아니죠. 예루살렘만 있는 게 아니고 유다도 있고 사마리아도 있습니다. 우리 워싱턴 주변을 바라보고 계시다면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선교지들입니다. 우리 직장, 가게, 사무실 다 다곤 신전터일지도 모릅니다. 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어렵게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함께 일하다 보니까 오는 손님들이, 옆에 있는 동료들이, 친구들이 우리에게 너는 우리와 달라. 너는 말한 것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배려한 것도 달라. 나도 너처럼 살고 싶어. 그게 복음이죠. 입술만의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 말 한마디 한마디, 우리 주변에 우리는 다곤 신전에 수많은 적들과 대적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소명자로 세우셨습니다. 바로 그 어려운 와중에 있는 친구에게 전한 한마디가, 여러분이 전한 아름다운 배품이 결국 하나님의 나를 확장한 일에 귀하게 쓰일 줄로 압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은 이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도 그런 삶을 살아야 돼, 살고 싶어로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기차를 타고 좀 뉴욕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워싱턴 역에 가서 기차가 들어오길래 딱 올라탔더니 기차가 뉴욕이 아니고 애틀랜타를 가고 있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은 애틀랜타 타고 가는, 오, 기차 잘못됐네? 하고는 그 안에서 의자를 방향을 바꿉니다. 의자를 뉴욕 쪽으로 바라보고 나는 뉴욕 간다라고 생각한 게 99% 기독교인들입니다. 아니죠. 진짜 뉴욕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차를 내려야 됩니다. 뉴욕으로 가는 기차로 다시 바꿔 타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했다고 해서 다 신학교 오시고 선교자란 말은 아닙니다. 아니죠. 우리가 일한 그 자리자리 하나가 주의 이름으로 주어진 선교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두 개의 명령을 주십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는 명령도 주죠. 또 다른 명령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에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되라고 말한 거 없습니다. 빛이라. 한 명 한 명 이미 예수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빛이다. 빛은 등경 위에 두라니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다시 여러분의 가게, 직장, 일터에서 여러분 빛으로 지금 반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반사회를 말미암아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마칩니다. 종종 우리는 나이가 많다고 또 건강하지 못하다고 물질이 없다고 불평하지만 좀 더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많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 많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재미난 걸 한 걸 만들어 왔습니다. 혹시 연필 아세요? 몽당 연필. 예, 연세 많은 분은 기억합니다. 물자가 부족했어요. 연필을 깎고 쓰고 쓰다가 아무리 작아져도 버리지 않죠? 그때 지혜로운 사람 모나미 볼펜을 가져와서 이렇게 끼웠습니다. 저도 70 후반인데 하나님 몽당 연필을 끼우셔가지고 지금 쓰세요. 저는 연금 생활자입니다. 누가 선교비를 받는 건 아니에요. 내게 주신 것으로 적은 물질들이지만 비행기를 타고 필요한 곳에 가서 55개국에 아니요 아, 5대학 6대주에 55개 학교를 뒀습니다. 예, 선교지에 신학교를 많이 세웠는데 공부를 했는데 이걸 누가 인정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준 어크레디테이션 해주는 일을 합니다. 그 나라 갈 적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현지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많은 동역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잠깐 잠깐 오셔서 영어를 가르쳐도 좋고 잠깐 와서 그들의 친구가 돼도 좋고 오시고 난 다음에 와서 줌으로 얘기해도 좋고 주님은 우리를 여러 개의 방법을 쓰십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미국 할머님이 있습니다. 한 40년 전입니다. 방콕에 선교지를 이동하다 보면 중간에 호텔을 쓰기가 좀 호텔의 비용이 비싸죠. 그 선교사와 헛뒀더니 미국 할머님이 조그만 집 하나 렌트해가지고 방 세 칸을 놓고 거기에 택시를 타고 들어오면 하룻밤을 재워줍니다. Bed and breakfast입니다. 아주 값싼 비용으로. 그리고 기도 제목을 적어 놓고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왔던 일주일 뒤에 저한테 엽서가 왔어요. 당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노라고.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기도 모르지만 그분이 봤던 기도 엽서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많은 일을 주었습니다. 주님은 일을 세우시고 여러분을 이제 세우시고 다음 일주일 다시 이 자리에 왔을 때 여러분 일터에서 직장에서 했던 일들을 되새겨보면서 하나님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저를 사용하셨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린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기도해야 되나요?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미 주님께서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채우셨는데 이걸 자랑하다가 다 끝나버린 삶이 아닌가요? 하나님 우리를 오늘 이미 구원자로 세우시고 소명자로 세우셨사오니 내가 일하는 가게가 내가 일하는 일터가 바로 하나님의 선교제가 되길 원합니다. 입술로 증거되길 원하고 우리 마음으로 증거되길 원하고 우리를 보고 우리가 이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 있는 우리 아름다운 삶으로 불러주시고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금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로 내가 어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난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영의 눈으로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함께할 때 삼손의 힘이 임했고 여호와의 영이 떠날 때 삼손의 힘이 사라졌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이 한 주간 복음의 사역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소명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러나 이 한 주간 우리를 주께서 생각하여 주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기도의 응답을 받는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성령님이 임하는, 성령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다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예배를 마치고 문을 열고 가정으로, 직장으로, 일터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자로 세우시고 소명자로 세우셨으니 우리가 가는 것이 곧 선교지이며 주의 일터이며 주의 복음을 반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종들로 삼아주셨어서 다음 한 주간 살고 다시 이 자리에 왔을 때 우리가 잘못된 것을 회개함과 아울러서 우리가 했던 일을 주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저희를 쓰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귀한 종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오면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이 자리에 모인 모든 권속들, 그들의 미래와 소명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